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오늘 오전 서울 시내 강연에 참석 도중 괴한의 테러 공격을 받아 흉기로 얼굴과 손목을 찔리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입니다. 한국 경찰은 테러 공격을 감행한 범인이 55살의 한국인 남성 김기종 씨이며 그가 25cm 길이의 흉기를 휘둘렀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남북한의 통일을 외쳤다고 한국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은 리퍼트 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한편 리퍼트 대사는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자신과 가족은 한국민들의 넘치는 보살핌에 깊이 감동받았으며 곧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습니다. 시리아 알레포의 군 정보시설이 공격을 받아 보안요원 수십 명과 반군들이 사망했다고 해외 반정부 감시단체가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번 공격이 시리아 공군 정보시설 인근 터널 폭파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적어도 20명의 시리아 정보군과 14명의 반군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공격은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 연계단체인 누스라 전선과 다른 급진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스라 전선 지지자들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 트위터에 발표한 성명에서 무자히딘이 공군 정보시설을 파괴했으며 주변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국가 예멘에 근무 중 납치됐던 이란 외교관이 2년 만에 석방돼 귀환했습니다. 예멘 수도 사나 주재 이란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누르 아흐마드 니크 바크트 씨는 지난 2013년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에 의해 납치됐었습니다. 이란 관영 이르나 통신은 이란 외무차관의 말을 인용해 이란 정보당국과 예멘 당국의 힘겨운 작전 끝에 니크 바크트 씨가 풀려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예멘에 파견된 이란 외교관들은 최근 수년 동안 알카에다의 표적이 되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 연방 상원은 키스톤 XL 송유관 건립 사업에 대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효화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상원은 어제 표결에서 거부권 반대에 62명이 찬성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는 정족수에서 4표가 모자랐습니다. 공화당은 그러나 이 사업을 통과시키기 위해 다시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안을 주도한 공화당의 존 호벤 의원은 송유관 건립 사업이 관철되도록 다른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키스톤 XL 송유관은 원유 생산지인 캐나다 앨버타주와 미국의 정유시설이 몰려있는 텍사스주 멕시코만을 연결하는 송유관 사업입니다. 장관 재임 시절 공무수행과 관련해 개인 이메일을 사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국무부에 자신의 이메일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어제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자신의 모든 이메일 기록을 공개해줄 것을 국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의 머리 하프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공개 여부를 가능한 빨리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언론들은 클린턴 전 장관이 공적 업무에 사적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했다며 이는 연방기록물법 위반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2년 리비아 벵가지 주재 미국 공관에 대한 테러 사건을 조사 중인 하원특별조사위원회는 클린턴 전 장관의 부적절한 이메일 사용과 당시 사건의 연관성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형 선고를 받은 호주인 마약사범과 호주에 수감되어 있는 인도네시아인을 맞교환하자는 호주 당국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의 제안을 일축하고 호주인 등에 대한 사형이 곧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비숍 장관은 렌토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호주인 사형수들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거듭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기였습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라디오로 여는 세상의 장량입니다. 자, 보도 들으셨을 텐데요.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의 흉기 피습 사건, 충격이 큽니다. 지난 2012년 9월에 리비아 벵가지에서 미국 대사가 무장 시위대 공격으로 숨진 이후에 또다시 미국 대사의 피습 사건이 일어난 건데요. 당시 사건이 미국 대사가 외국에서 공격을 당해서 사망한 여섯 번째 사례였습니다. 이 분쟁 지역에 미국 외교공관이 공격을 받은 사례였었는데요. 2011년 9월에는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탈레반 반군의 공격으로 최소 9명이 사망했고요. 2008년에는 예멘 사나에서 미국 대사관이 폭탄 공격을 받아서 17명이 숨졌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요. 1973년에 수단 주재 미국 대사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무장단체 납치돼 살해됐고요. 이듬해 키프러스 주재 대사는 시위대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밖에도 레바논과 아프가니스탄 주재 대사가 살해됐었는데요. 현재 각국 언론이 이번 사건을 발빠르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두 나라 국민들 역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사건이 터지자마자 인터넷을 통해서 사과의 글과 빠른 쾌유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디오라는 세상 날씨 정보입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3도에 비와 눈이 섞여 내리고 있는데요. 곧 눈으로 바뀌어서 하루 종일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3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남북한과 주변국 도시들의 내일 날씨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 내일 맑습니다.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7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의주 내일 하루 종일 맑습니다. 기온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서울 역시 내일 맑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3도, 낮 최고기온 영상 9도 예상합니다. 일본 도쿄 구름 끼겠는데요. 기온은 아침 최저 영상 4도, 낮 최고 영상 1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중국 베이징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14도가량 되겠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내일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영하 16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2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식 충전, 시사 충전, 라디오로 여는 세상. VOA 한국어 방송의 라디오로 여는 세상은 세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라디오로 있는 세상 1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밤 10시 8분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조은정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오늘 이 서울에서 열린 한 행사장에서 테러 공격을 당해서 크게 다쳤는데요. 주한 미국 대사를 겨냥한 사상 초유의 테러인데 어떻게 된 사건인가요?
네, 한국 경찰에 따르면 리퍼트 대사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화협 주재 조찬 강연회에서 강연을 준비하던 도중 민간단체 우리마당의 대표인 김기종 씨로부터 흉기로 오른쪽 얼굴과 왼쪽 손목 부위를 공격당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리퍼트 대사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장윤석 민화협 공동상임의장 겸 새누리당 의원은 리퍼트 대사와 담소를 나누던 중 부근 테이블에 앉아있던 범인이 접근해서 대사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6번 테이블에 앉았던 범인이 그 통역의 자리인 리퍼트 대사 우측으로 접근을 하면서 뭔가 위해를 이제 가하려는 이제 동작을 하게 되면서 아마 헤드 테이블에 있는 분들은 그 범인을 아마 인지를 하게 됐을 것 같습니다. 저희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윤석 상임의장은 또 범인이 가해하는 순간 순간적으로 범인을 덮쳐 홀 바닥에 쓰러뜨렸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범인을 제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리퍼트 대사가 많이 다쳤죠.
네, 리퍼트 대사는 피를 많이 흘린 채 병원으로 옮겨져서 2시간 반 동안 봉합 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리퍼트 대사를 치료한 연세의료원 신촌 세브란스 병원 측은 리퍼트 대사가 얼굴에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주요 기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범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 민간단체 우리마당의 대표인 김기종 씨가 범인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7월 주한 일본 대사에게도 콘크리트 조각을 던져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는 등 전과 6범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김 씨는 또 지난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민족화합운동연합이라는 단체의 일원으로 나무 심기의 목적으로 8차례 북한의 개성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서 남북화해 분위기를 가로막는 군사 훈련과 관련해 미국 대사에게 항의하기 위해 범행했으며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네, 자, 한국 정부 이번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 밝혔습니까?
예,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리퍼트 대사 피습은 미한 동맹에 대한 공격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중동 4개국을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은 리퍼트 대사의 피습 사실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사건은 주한미 대사에 대한 신체적 공격일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 및 경계태세 강화 등 필요한 재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청와대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 회의를 열어서 향후 대책과 대응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네.
한국 외교부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사건 수습에 주력했습니다.
네, 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리포트 대사 피습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죠. 미국 정부 어떤 반응입니까?
네, 미국 정부는 이번 테러 사건에 즉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화로 위로했고 국무부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머리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폭력 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범인이 이번 공격의 이유로 미한연합훈련을 지목했는데 훈련은 계속됐나요?
예, 미한 군당국은 리퍼트 대사의 피습 사건에도 불구하고 연합훈련을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입장을 밝혔죠.
예, 반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리퍼트 대사의 조속한 회복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반 총장은 이어 한국 정부 관계 당국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외교관과 외교시설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언론도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다룰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CNN 등 방송은 이번 사건을 발생 직후부터 긴급 속보로 다루며 서울 특파원을 연결해서 당시 상황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차관의 최근 과거사 발언으로 한국에서 논란이 빚어졌던 사실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네.
또 이번 사건으로 일반인들의 주한 미국 대사 접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실었습니다.
네. 자, 다른 소식도 보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결단을 촉구했는데 이 내용 전해주시죠.
예, 한국 외교부의 조태열 차관은 어제 스위스 제네바의 유럽 유엔 본부에서 열린 군축회의 기조연설에서 남북분단이 70년간 지속된 현재 남북한 간에는 모든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차관은 가장 큰 차이는 북한이 유엔 회원국의 평화 애호라는 의무를 저버리고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차관은 이어 역사적으로 볼 때 북한이 오래 가지는 못했지만 전략적인 결정을 두 차례 내린 적이 있다며 탈냉전 이후 20여 년이 흘러 역내 지정학의 지각 변동을 맞이한 지금은 북한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빈센트 브룩스 미 태평양 육군 사령관이 미국과 한국의 합동 군사 훈련을 언급했죠.
예, 브룩스 사령관은 어제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가진 강연에서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 훈련 등 준비 태세 강화의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오늘 밤 당장 전투가 가능하도록 훈련하고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은 북한과 싸우자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북한 정권의 오판으로 인한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준비태세와 함께 열린 대화를 계속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발은 북한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할 것이란 현실을 북한이 직시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반도 뉴스 브리핑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 세계 네티즌들의 눈길을 끈 소식을 전해드리는 핫클릭 세계 뉴스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영국식 영어를 쓰면서 이슬람 무장단체 ISIL이 인질을 참수하는 동영상에 나온 일명 지하디 존이 연일 화제인데요. 이 지하디 존으로 지목된 영국인 무함마드 엠와지의 아버지가 지하디 존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엠와지의 아버지 자셈 엠와지는 4일 한 쿠웨이트 일간지와의 회견에서 아들 무함마드가 지하디 존이라는 추정은 증명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소식 많은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서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보도가 이전에 나온 보도하고는 내용이 정반대라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영국 BBC 방송 등은 3일 이 MYG의 어머니가 지하디 존의 목소리를 들어보고는 저건 바로 내 아들이다. 네. 뭐 이렇게 비명을 질렀다고 보도한 바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MYG 아버지는 어제 회견에서 쿠웨이트 국민들에게 많은 소문이 거짓이란 점을 말하고 싶다면서 사실이 아닌 점을 밝히고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 국가안보국의 비밀 감청 체계를 폭로하고 러시아로 도망간 에드워드 스노든이요. 조건이 맞으면 귀국할 뜻이 있다고 밝혔는데 이 소식도 인터넷에서 화제였네요.
네, 최근 몇몇 미국 언론이 스노든의 변호인 아나톨리 쿠체레나의 말을 인용해 스노든이 합법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는다는 보장이 있다는 조건 아래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쿠체레나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스노든이 사형당하지 않는다는 보장과 간첩법으로 스노든을 기소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소식 빈국제뉴스에서 인기 기사였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도 생각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마리 하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스노든이 미국으로 돌아와 자신의 중범죄 혐의에 대해 재판받는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스노든이 귀국해서 공정한 판결을 내릴 사법제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은 지난 2013년 7월 러시아 법무장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스노든을 사형시키지 않겠다고 보장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네티즌들이 멕시코에서 또 거물급 마약 두목이 검거됐다는 소식도 눈여겨봤네요.
네, 지난달 말 멕시코 수사당국이 일베 수배자였던 로스 템플라리오스의 두목 세르반도 고메스를 사로잡은 데 이어서 어제는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로스 세타스의 두목 오마르 트레비노 모랄레스를 붙잡았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멕시코 연방검찰과 치안군이 4일 새벽에 합동작전을 벌여서 모랄레스를 생포했다고 전했는데요. 자, 이 소식 야후 세계뉴스에서 조회수가 많은 기사였습니다.
네, 이 검거된 모랄레스가 이끌던 로스 세타스는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로스 세타스는 멕시코에서 가장 흉악한 짓을 서슴지 않는 마약 카르텔로였습니다.
네.
자, 이들은 경쟁 조직원을 살해한 뒤에 참수해서 머리를 다리 난간에 매달거나 무도장 무대에 던지는 등 이 공포를 주장하는 수법을 멕시코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조직이라고 하네요.
네. 자, 여러분께서는 핫클릭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프랑스에서 약 30년 전에 테러를 저지른 테러 분자들을 찾았다는 소식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거리였네요.
네, 프랑스 사법당국이 지난 1982년 파리 식당에서 테러를 저지른 용의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당시 테러로 6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쳤는데요. 이 소식 구글 세계뉴스에서 화제 기사였습니다.
네, 용의자들이 팔레스타인 테러단체 소속으로 알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용의자 3명은 팔레스타인 테러단체 아부 니달 소속 단원이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검찰 관계자는 이들 3명이 현재 50대 후반 에서 60대 초반으로 각각 팔레스타인과 요르단, 노르웨이에 사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악명 높은 테러 지도자 사브리 알바나가 조직한 아부니달은 지난 1970년대와 80년대 중동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지에서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네. 2차 세계대전 때요, 필리핀 시부얀 해저에 가라앉은 일본 해군의 전함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 소식 마지막으로 들어보죠.
네, 컴퓨터 운영체제를 만든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 폴 앨런이 최근 이 인터넷에서 자신이 소유한 탐사선 옥토퍼스가 시부얀 해저 1km 지점에서 일본 전함 무사시의 잔해를 발견했다고 알렸습니다. 제 소식 한국연합뉴스 국제면에서 네티즌들이 많이 읽은 기사였습니다.
네, 이 전함 무사시가 일본 제국 해군을 상징하는 전설적인 전함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무사시는 당대 세계 최대 규모의 전함이자 이 제국주의 일본의 자존심이라고 불렸던 전함 야마토의 쌍둥이 전함인데요.
네.
1944년 10월 24일 미국이 필리핀에 탈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레이테 해전에서 침몰했습니다. 자, 전함 무사시와 야마토는 길이 263m에 만재 배수량이 72,809톤이나 되는 거대한 군함이었는데요. 특히 이 전함에 장착된 38km 사정거리를 자랑하는 이 구경 46cm 주포는 연합군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핫클릭 세계뉴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라디오로 하는 세상 주간 경제뉴스 이어집니다. 싱가포르가 2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로 선정됐고요. 또 미국의 1월 개인 소비가 2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중국이 3개월 만에 또다시 기준 금리를 내렸는데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죠. 주요 경제 시사 용어를 알아보는 키워드 시간에는 국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끌었던 경제 관련 소식들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경제 뉴스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전해주시죠.
예, 싱가포르 2년 연속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영국의 경제분석기관인 EIU 보고서 내용인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물가가 비싼 도시는 파리고요. 이어서 노르웨이의 오슬로, 스위스 추리히, 호주 시드니가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EIU는 해마다 전 세계 133개 도시의 서비스와 식품비, 의료비, 공과금 등 160여 개 항목을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네.
예, 올해는 1위부터 5위까지의 순위가 지난해와 비교해서 별 변동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사에서 기준 도시가 된 곳은 뉴욕이었는데요. 싱가포르는 뉴욕보다 생필품 가격이 11%나 높았습니다.
네. 자, 이번 조사에서 한국 서울이 처음으로 10위권 안에 진입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서울은 17번째로 물가가 높은 도시였습니다. 홍콩도 지난해는 13위였는데요. 올해는 9위로 껑충뛰었습니다. 이 아시아 국가들은 특히 식료품 가격이 비쌌습니다. 반면에 지난해 6위였던 일본은 올해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일본은 2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네. 자, 그럼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싼 도시들은 어딜까요?
네, 파키스탄 카라치가 2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싼 도시로 뽑혔고요. 인도의 경우는 뭄바이, 뉴델리, 첸나이 등 다섯 곳이나 물가가 싼 도시 10위권에 들었습니다. 지난해 여섯 번째로 물가가 비싼 도시로 선정됐던 베네수엘라 카라카스도 올해는 물가가 가장 싼 도시 10위권에 들어서 변동폭이 극심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미국 경제 소식 보겠습니다.
예, 미국의 1월 개인 소비가 2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이번 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1월 미국인들의 개인 소득은 0.3% 증가한 반면에 개인 소비는 0.2% 감소했습니다.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고요. 전문가들의 예상치도 모두 밑도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개인 소득은 늘었는데 개인 지출이 준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전문가들은 유가 하락으로 가스비가 줄어든 것과 개인의 저축이 증가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실제로 같은 기간에 미국인들의 개인 저축은 5.5% 증가해서 한 달 전에 5%를 넘어섰습니다. 참고로 개인 소비 지출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의 측정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중국이 이달 들어서 기준금리를 또다시 내렸죠?
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1일부터 기준금리를 0.25% 내렸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내린 데 이어서 3개월 만의 일인데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인민은행이 이렇게 또다시 기준금리를 내린 것과 관련해서 디플레이션 우려와 부동산 침체가 이번 결정의 두 주요 요인이라는 인민은행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다른 통화 정책 없이는 올해 7% 성장도 힘들 것이라는 절박함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난 30여 년간 10%대의 경제 성장률을 구가해온 중국 경제는 3년째 중고속 경제 성장으로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중국의 대학 졸업자들의 구직난이 매년 심각해진다고 하죠.
네. 해마다 중국에 쏟아져 나오는 대학생이 700만 명이 넘습니다. 특히 농촌 출신 대학 졸업생들의 실업률은 30%가 넘는데요.
네.
예, 어렵게 대학을 보낸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이면서 사회에 문제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중국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특히 이들이 사회 불만 세력으로 편입돼서 공산당 일당 체제를 위협할 잠재 세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책적 조처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끝으로 한 가지 소식만 더 보도록 하죠.
예, 러시아에 진출한 세계적인 음료 업체들이 줄줄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음료수 판매 역시 급속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펩시사는 러시아 개방 정책의 상징과도 같은데요.
네.
예, 오는 6월 러시아에 진출한 공장을 폐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러시아의 루브라 가치 추락 또 어려운 경제 여건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또 세계 최대 음료 업체인 코카콜라사도 모스크바 공장을 폐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기사에 나오는 시사 용어를 알아보는 경제 키워드 해설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배워볼지 먼저 뉴스부터 들어보죠.
나라 빚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 채권 가운데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국채 발행 잔액이 507조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9조 원가량 늘었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락했습니다. 1배럴에 47달러대로 추락했고요.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도 하락했는데요.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과 미국 국채 그리고 일본 엔화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오늘의 경제 키워드는 바로 국채입니다. 이 국채란 한 나라의 정부가 나라 살림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 증서를 말하는데요. 국채를 발행한 나라는 상환 기한이 되면 채권 보유자에게 국채에 기재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네, 국채 발행이 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예, 국채를 발행한 나라들은 당장의 재정 부담을 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상태가 안 좋은 나라들에서 발행하는 국채에는 이자가 많이 붙게 되는데요.
네.
예, 이자가 높지 않으면 이런 나라 국채를 살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국채 발행은 다음 세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아르헨티나 정부가요, 2024년 만기 국채 20억 달러치를 발행할 계획을 중단한다고 발표했군요.
예, 아르헨티나의 국채 발행은 이 국가 부도 위기 사태로 추락한 국가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졌었는데요. 현재로서는 언제 아르헨티나가 다시 채권을 발행할지 여부는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오는 10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투자 수요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주간 경제 뉴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빅마마가 부릅니다. 나 항상 그대를. 지금 시각 밤 10시 32분 지났습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2부 곧 이어집니다. The Voice of America. 네, 한반도 시간으로 밤 11시까지 이어질 라디오로 여는 세상 2부 순서입니다. 먼저 열렬한 과학 세상, 이산화탄소가 작물 속 영양소를 파괴한다는 소식, 또 공룡이 완전하게 멸종되는 게 아니라 일부가 조류로 진화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또 북극곰과 관련된 과학 원리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탈북 소설가 김정혜 씨입니다.
열려라 과학세상.
과학 관련 소식과 흥미로운 과학 원리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열려라 과학세상 101번째 시간입니다. 열려라 과학세상은 먼저 최신 과학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사이언스 투데이로 시작합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기후 변화가 인체에 영향을 위협한다는 연구 결과가 새로 나왔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전 세계 인구가 특히 식물이 제공하는 중요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농작물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지구촌 기상이변이 1차 피해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한 2차 피해를 몰고 올 수도 있다는 이 전망이 나왔습니다.
예, 기상이변과 식량위기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뭔가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2050년쯤에 가서는 기후변화로 쌀이나 밀, 옥수수, 콩, 완두, 그리고 수수 같은 작물에서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소인 아연과 철이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대학 보건대학원 소속 과학자들이 최근 과학학술지 네이처에 실은 논문에서 그렇게 전망했습니다. 개발도상국에 사는 약 20억에서 30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밀과 쌀, 콩 작물에서 생존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 가운데 70% 이상을 얻는데요. 하버드대학교 환경보건대학의 사무엘 마이어스 연구원은 자신들의 연구 성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What our study is showing is that, you know, unequivocally,
연구 결과 앞으로 40년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감에 따라 인체 건강에 정말 중요한 영양소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연은 인체 면역 체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영양소로 인체가 설사나 폐렴 그리고 홍역과 싸우는 걸 돕습니다. 그런데 사람 몸에 철이 부족하면 빈혈이 생기고 아이들의 지능이 낮아지는데요. 특히나 아이를 낳은 여성이 빈혈이 심하면 목숨을 잃을 위험이 더 커집니다. 전 세계에서 약 20억 명이 아연과 철이 부족해 고통받고 그 결과 수명이 매해 약 6,300만 년이나 줄어듭니다. 여기서 수명이란 사람 일생에서 장애와 질병으로 줄어드는 해를 뜻합니다. 하버드대학교 과학자들은 인공적으로 올려놓은 이산화탄소에 노출된 식물의 영양분과 근처 들에서 자연적으로 자란 식물의 영양분을 비교했습니다. 연구진은 미국과 호주, 그리고 일본에 있는 7곳에서 곡물과 콩류 41개 종을 실험하고 여기서 나온 정보를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이산화탄소 농도가 아주 높은 지역의 밀과 쌀, 그리고 콩류에서 아연과 철이 크게 줄었습니다. 또 몇몇 작물에선 단백질도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 있었는데요.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사무엘 마이어스 연구원은 증가하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에 대처하기 위해 이산화탄소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에 견딜 수 있는 다양한 작물을 기르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For example, we looked at 18 rice cultivars and we found that some rice cultivars are much more sensitive to the CO2 effect than others.
쌀 18종을 살펴봤더니 몇몇 종이 다른 종보다 이산화탄소의 영향에 훨씬 민감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 영향에 덜 민감한 작물도 개발할 수 있겠다고 우리 연구진은 생각했습니다.
마이어스 연구원은 이산화탄소에 저항할 수 있는 곡물종을 개발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아연이나 철 같은 자연 자원이 대량으로 없어지는 것을 막을 유일한 길이 이산화탄소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두 번째 소식입니다. 공룡이 먼 옛날에 사라진 걸로 알려졌지만요. 모든 공룡이 멸종하진 않았습니다. 몇몇 공룡은요. 새로운 형태로 진화해서 아직 살아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크기에 주안점을 두고 아직도 남아있는 공룡의 역사를 점검하는 연구가 최근 진행됐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한 과학자들은요. 공룡이 몸체를 줄이고 다른 방향으로 진화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다고 설명하는데요. 이 소식 다시 이은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공룡과 새는 같은 가족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로저 벤슨 교수의 말입니다.
새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정말 알고 싶으면 트리케라톱스나 스테고사우루스 그리고 티렉스 같은 거대한 종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고생물학을 가르치는 로저 벤슨 교수는 학술지 플로스 생물학에 실린 논문의 주 저자입니다. 벤슨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크기와 무게에 중점을 두고 공룡 400종 이상의 진화 과정을 연구했습니다.
So the largest dinosaur in our study we believe weighed 90 tons.
우리가 봤던 공룡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아르헨티노사우루스인데요. 무게가 90톤 정도 나가는 걸로 추정되고요. 가장 작은 건 무게가 15g인 날개 달린 공룡 퀼리아나입니다. 그러니까 퀼리아나는 무게가 아르헨티노사우루스의 약 600만 분의 1에 불과하죠.
퀼리아나나 아르헨티노사우루스는 모두 멸종됐기 때문에 무게를 계산하려면 몸을 떠받치던 팔다리의 화석을 분석해야 했습니다.
And there's a well-constrained relationship between the robustness of those pillars.
그런데 남아있는 화석을 분석해보면 아르헨티노사우루스나 퀼리아나처럼 멸종된 종들과 현생 포유류와 파충류에 속하는 많은 종 사이가 분명하게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넓적다리뼈의 두께를 근거로 전체 공룡종이 크기 면에서 얼마나 빨리 변했는지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공룡이 약 2억 2천만 년 전에 등장한 뒤 빠르게 몸집을 불렸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성장률이 둔화됐고 이 거대한 동물은 약 2천만 년 뒤에 지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는데요. 벤슨 교수는 몇몇 공룡이 급격하게 몸 크기를 줄여서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해 갔다고 설명합니다.
거의 2억 년에 걸쳐서 빠르게 진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근거로 진화 계통을 세울 수 있죠. 멸종 위기에 처한 몇몇 공룡이 꾸준하게 새로운 환경을 찾고 이런 환경에서 새로운 종, 즉 새가 되는 길을 만들어 나갔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생 조류가 확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저 벤슨 씨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날개 달린 공룡이 진화하는데 크기를 줄이는 것이 중요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설명합니다. 벤슨 교수 연구진의 다음 목표는 공룡의 다른 특징들이 장기간에 걸쳐 어떻게 변했는지 알기 위해서 다시 공룡의 다른 진화 과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투데이 이은경이었습니다.
생활 속 과학상식.
네, 일상 속에서 생기는 궁금증을 과학 원리를 통해서 설명해드리는 생활 속 과학상식 시간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 얼음이 녹으면서 이곳에 사는 북극곰이 살기 어려워졌다는 소식이 자주 들리는데요. 그런데 이 북극곰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김정호 기자와 함께 북극곰과 관련된 최신 연구 결과 들어보겠습니다. 김정호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중국과 미국 또 네덜란드 과학자들이요. 북극곰의 유전자를 분석해봤더니 몇몇 눈길을 끄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유전자 분석 결과 유라시아와 북아프리카에서 살던 불곰이 북극곰으로 진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구에서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대풀이 됐는데요. 네. 약 4만 4천 년 전 간빙기 때 유라시아와 북미에 살던 불곰이 얼음이 풀린 북극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빙기가 끝나고 빙하기가 다시 닥치자 불곰들이 따뜻한 지역으로 내려갔는데요. 네. 이때 무슨 이유에서인지 일단의 불곰 집단이 북극에 고립됐고 이렇게 고립된 불곰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추운 날씨에 적응해 북극곰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 불곰은 산딸기 등을 주로 먹는 잡식성이고요. 북극곰은 주로 물범을 먹고 사는데요. 특히 다자란 북극곰은요, 지방이 많은 물범의 피부하고 지방층만을 먹어서 불곰 지방층의 무게가 뭐 체중 가운데 절반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사실 사람이 이렇게 지방이 많으면 성인병에 걸려서 오래 못 살지만 북극곰은 참 문제없이 잘 사는데 이번에 그 이유도 밝혀졌죠.
그렇습니다. 북극곰에게는 혈액에서 지방을 걸러내 세포로 보내는 유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극곰은 이렇게 지방이 많아도 문제없이 살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지방층은 북극곰이 북극같이 가혹한 환경에서 살려면 꼭 필요합니다. 이 먹잇감인 물범을 잡을 때까지 버틸 에너지로 지방을 쓰고요. 또 이 지방층이 북극곰이 장거리를 헤엄칠 때 필요한 부력을 주기도 합니다.
네.
북극곰은 또 신선한 물이 없을 땐 지방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수분에 의존한다고 하는군요.
네. 그런데 이런 적응이 순식간에 이루어진 걸로 드러났죠.
네. 북극곰 화석을 봤더니 12만 년 전에 이미 북극곰이 해양동물을 주식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네.
많은 과학자는 북극곰이 불과 수십만 년 안에 이런 고지방질 식사에 적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여러분과 함께했던 열렬한 과학세상 이번 시간은 마지막으로 끝을 맺습니다. 열렬한 과학세상은 이번 시간까지 101번에 걸쳐서 재미있고 유익한 과학 소식과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BOA 한국어 방송 2015 봄 개편에 따라서 이번 시간은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작별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이 시간에 미국 50개 주를 가다가 방송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열렬한 과학세상이었습니다.
"라디오라는 세상" 계속해서 만나고 싶었습니다.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날 주인공은 북한 출신 소설가 김정혜 씨입니다. 함경북도 청진의 고향인 김정혜 씨는 지난해 북한 출신 작가로는 처음으로 한국소설가협회가 주관하는 문학상에 밥이라는 제목의 단편소설이 당선돼서 한국문단에 정식 등단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했다던 김정혜 씨는 작가 동맹 소조원으로 활동도 했는데요. 그녀의 자전적인 소설인 밥에는 배가 고파 밥을 달라는 5살짜리 딸아이를 때리면서 가슴으로 우는 엄마의 마음과 밥 한 끼의 소중함이 묵직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네, 작가가 말하고 싶은 밥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요. 네,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의 주인공은 탈북 소설가 김정혜 씨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선생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해 북한 출신 작가로는 처음으로 이 단편소설 밥으로 그 한국 문단에 정식으로 등단을 하셨는데요. 이 밥이라는 소설이 어떤 건지 그 내용 잠깐만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밥이라는 소설은 그냥 제가 경험했던 그런 내용을 주제로 썼습니다.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네.
너무 살기 좋고 그런 것을 볼 때 북한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생각, 제가 그동안 살아온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이 참 너무 안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그래서 제가 밥을 쓰게 됐는데요. 네. 밥이 주제가 네. 먹는 문제, 밥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걸 가지고 주제로 했어요. 후에 알고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임금의 왕은 백성이고 네. 백성의 왕은 밥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아, 너무 그게 공감됐고 예, 제가 소설에서 말하자는 말도 그겁니다. 생존을 떠나서는 어떤 뭐 정치나 뭐 사상, 이념 같은 이런 필요 가치가 없고 생존할 때라야만 뭐 사상과 이념, 뭐 정치 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제가 그런 걸 말하고 싶었어요.
예. 그런데 원래 북한에 계실 때부터 이 작가가 꿈이셨습니까?
예, 저는 작가가 꿈이었습니다. 그 소설을 많이 좋아했고,
네.
예, 책을 많이 보고 싶었는데 북한에서는 지정된 책 외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아무 책을 마음대로 구입해서 볼 수도 없고 또 봐서는 안 되고 이런 것이 많이 속상했고 혹시 구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던 책을 빌려서 보노라면 야,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자유롭게 글을 썼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도 한번 좀 내 마음에 있는 말을 좀 잘 써볼 텐데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북한 소설의 네. 특징과 그 남한 소설의 특징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북한 소설의 특징은
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마지막까지 그냥 오로지 당과 수령 그다음에 그 제도의 우월성을 마지막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둘이.
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황당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왜 소설이지?
네.
뭐 너무 네, 생뚱맞다는 생각도 해봤는데 점차 그걸 보다 보니까 아 자유로운 속에서도 이렇게 가치가 있구나.
네. 네,
그 안에서 굴이 말하자는 그 가치를 발견하면서 아, 이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예. 모든 게 다 소재가 될 수 있는 거죠. 표현의 자유.
그렇죠. 예, 그게 너무 공감이 됐고 좋았습니다.
네, 북한에서부터 글읽기를 좋아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북한에서 외국 소설 접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많이는 못 봤는데요.
네.
불법이니까 못 봤죠. 그래도 허용되는 소설이 있어요.
네.
러시아 첫 겨원이라든가
네.
뭐 보면 한도 너무 생활을 그 해를 적나라하게 구려가지고 예,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 많았고 아주 인간 생활을 그대로 드러내가지고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네, 한국에 와서 소설을 쓰셔야겠다 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게 언제였습니까?
아 제가 북한에서부터 계속해서 제가 글 쓰기를 좋아했어요. 원래 그게 계속 가슴에 계속 쌓여져 있은 거죠. 네. 한국에 딱 와서 보니까. 정말 도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 와서 네. 여기는 배급을 주지가 아니고
네.
자유롭고 모든 게 다 풍족하다고 하지만 그것이 다 나의 예, 그것도 선택이 또 하나인 거고 하니까 무작정 소설에 내가 작가가 되겠다고 뛰어들기에는 좀 무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동안 좀 정착을 하다가 그다음에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 될 때마다 글을 쓰고 그러다가 기회를 잡아가지고 제가 국제팬에 가입해서 국제팬 클럽
네.
네, 거기에 가입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한국에서 따로 작가 수업을 받으신 적은 있으신지요?
한국에서 작가 수업을 따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 예.
단지
네.
그 부학문헌이라고
네.
그 나라에서 운영하는 게 있어요. 한국 대한민국 정부에서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는 그런 예, 문학 단지가 있어요. 예, 거기에 몇 달씩 가서 제가 집중적으로 작가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선생님, 이 한국에서 소설을 쓴다는 게 이 낱말이라든지 그 문장 표현 방식도 다르고요.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습니까?
아, 단어나 문장 표현 방식이 북한 좀 그렇지 않아가지고 저도 이해 못하고 처음에는
그쵸?
저도 한국 문장이 이해가 안 됐고 지금 추세를 볼 때 그 좀 짧은 문장들이더라고요.
네.
짧고 간략하게 쓰면서도 이렇게 독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게끔 그렇게 문장을 많이 함축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북한에서는 그런 방식이 좀 이렇게 숙련이 안 돼가지고 그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그렇죠. 요즘에 이제 작가를 꿈꾸는 후배 탈북 청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들에게 네. 선생님 먼저 선 경험자로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정말 우리 북한 사람들이 탈북자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장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그 북한 땅이 그 경험이 불순에 대해서는 큰 자본이에요. 네. 어디서도 가질 수 없는 그 자본, 굴의 자본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살려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나만의 얘기를 그냥 털어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예, 뭐 이건 나쁘다 좋다 이것보다도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한 사회가 이렇다 이런 걸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소설 밥 역시 선생님의 자전적인 얘기가 들어갔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글을 쓰면서 혹시 울거나 이러진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한참씩 울어요. 그거 쓰다 보면 그게 그때가 그대로 생각나고 정말 뭐 이 한국 같아서는 그런 일을 내가 겪고 싶어도 겪지 않아야 될 그런 상황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그때가 정말 가슴이 아파가지고 한참씩 예, 눈물이 났죠.
그쵸.
울컥. 필요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글쓰기가 이 치유 과정이기도 한데요. 선생님은 왜 글을 계속 쓰십니까?
아, 이거는 참 뭐랄까? 타고났다고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예.
제가 그냥 언제부터 내 글을 글로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이 맛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맛을 내가 좀 뭐랄까 느낀다고 해야 될까요?
네.
예, 그래서 네. 제 생각을 다른 사람들한테 펼쳐 보이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음악가가 자기의 그 노래를 예, 음량을 마음껏 뿜어내는 그 희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집에서 또 사무실에서 어디에서 이 글을 쓸 때마다 그 글을 만들어가는 내가 구리는 그 굴의 구림을 이게 하나하나 퍼즐을 맞추듯이 만들어가는 그 재미가 너무 좋아요.
좋은 글을 쓰려면 뭐가 가장 많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물론입니다. 좋은 책을 쓰려면 내가 아무리 많은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기술이 부족하면 만들 수 없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지금 광범위하게 책을 많이 봅니다. 그게 참 어떤 공부보다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볼 때 참 행복하죠?
행복합니다. 예, 예. 그 현실 속에 들어가서 내가 같이 가다 보면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앞으로도 예. 계속 소설을 쓰실 계획이시죠?
그렇죠. 예.
혹시 지금 준비 중인 다음 작품이 있다면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계신지 잠깐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제가 지금 준비 중인 거는 네. 그 원한의 행군 시기 있지 않습니까?
네, 1990년대.
예, 외부적으로는 아주 그 포장된, 뭐, 누구, 어디서 그 대통령들이 오면 그 아리랑 축전이랑 벌리는 그 이면 속에 있는, 아. 예, 그런 내용. 그 뒤에서, 뒷면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그 사회가 어떻게 주민들한테 그 횡포적으로 행동을 했는지 권력자들이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씨는 기자와 실시간으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세상이 참 좋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북한에 살 때는 지구촌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는데 미국이 어디라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처럼 소통할 수 있을까. 북한보다 가까운 곳이라는 걸 새삼 느낀다고 했는데요. 아득한 태평양 바다 건너보다도 더 멀리 느껴지는 곳, 북한 땅.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동안 함께 했던 만나고 싶었습니다는 오늘 김정혜 씨의 얘기를 끝으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2부는 내일 아침 방송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46년 3월 5일 오늘 영국의 처칠 수상이 미국의 한 대학 초청 강연에서 그 유명한 철의 장막 연설을 행했습니다.
From Stettin
in the Baltic to Trieste in the Adriatic. An iron curtain has descended across the continent.
여기서 철의 장막은 수련이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동구권의 여러 나라들을 공산화시키고 있음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1939년 독일의 폴란드 공격으로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과 미국, 영국은 나치 독일에 맞서 싸워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소련은 동구권을 공산주의로 물들이게 됩니다. 이를 눈치챈 처칠 전 영국 수상은 1946년 오늘 철의 장막 연설을 통해 미국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철의 장막 연설이 있고 머지않아 세계는 소련을 대표로 하는 공산주의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세계로 양분되게 됩니다. 1946년 오늘 행해진 이 연설은 전 세계에 냉전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것입니다. 1953년 3월 5일 오늘 소련의 최고 권력자인 조지프 스탈린이 뇌이혈로 73세 일기를 마감했습니다. 모스크바의 모든 건물에는 검은 띠를 두른 반기가 개양됐습니다. 1879년 구두직공의 아들로 태어난 스탈린은 20대 초반 혁명가로 변신합니다. 이후 10여 년에 걸쳐 체포와 유형, 도주를 반복하던 스탈린은 1917년 레닌 트로츠키와 함께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시킵니다. 이어 1924년 레닌이 사망하자 스탈린은 경쟁자였던 트로츠키를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스탈린은 1953년 오늘 생을 마감할 때까지 소련을 통치하게 됩니다. 통치 기간 동안 스탈린은 세 차례에 걸친 대숙청을 감행해 반대파뿐 아니라 무고한 군인과 관료 등 수천만 명을 처형하게 됩니다. 스탈린 사망 후 소련 공산당 최고 지도자에 오른 니키타 후르시초프는 스탈린 격하운동을 벌이게 되고 이로써 스탈린은 신적인 존재에서 독재자로 격하되게 됩니다.
곧이어 밤 11시부터는 세계뉴스와 VOA 뉴스 투데이 3부가 방송됩니다.